제가 주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0가지는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부터 하나님이 이제 섬기도록 허락을 하시면 한 30년 교회를 섬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5년씩 두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8년 반을 섬기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가 저를 부목사로 청빙을 해서 이민 교회에 와서 3년 반 부목사로 또 섬기다가 39에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에 가서 15년 교회를 섬기다가 7년 전에 이곳에 와서 지금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로 올 때마다 좀 제 마음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지니아에서 섬겼던 교회 이름이 에덴 장로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올 때마다 늘 마음이 새롭고 또 여러분을 뵐 때마다 참 기쁩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아마 그것이 직분자들의 아마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어느 사약자의 말에 의하면 실패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언제나 실패했다 할 때 보면 대부분 지나친 욕심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목적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버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엇을 하든 나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마펫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Yesterday, 어제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신앙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신앙 생활은 미치는 생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이성을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다른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쳤다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좀 좋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쳤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미친 사람은 정작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미쳐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경기도에 있는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설교하러 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다음에 환자들이 있는 곳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환자들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미친놈, 너 미쳤지? 하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싸우자고 덤빌 터인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 싱글벙글 웃으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에이, 저도 미쳤으면서. 아,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막 웃는 겁니다. 아, 그걸 옆에서 보고는 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웃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저를 가리키면서 어, 저 사람도 미쳤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그때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저녁엔 누구나 다 쉬고 싶고 또 할 일도 좀 있을 터인데 그러나 이런저런 것 다 뿌리치고 우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해서 지금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건 미친 겁니다. 거기다가 뭐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 이건 완전히 미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미쳐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에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좀 미쳐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때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3년간 연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희 집사람이니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보냈던 편지 수십 통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좀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는지 편지를 내놓고는 아니 결혼 전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왜 그러느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뭐 증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니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제정신이 아닐 때 쓴 거는 법적으로 무효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편지를 봐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미치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뭔가의 한 가지, 그것의 열심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산다면 why not? 미쳐볼 마음 없습니까?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일꾼의 자세를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 피곤해합니까? 또는 왜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까? 알고 보면 다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마다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 회장이다 뭐다 이런 장자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어느 목사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회장을 선출하는데 뭐 서루 회장을 하겠다 하다가 한 분이 그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낙심을 하면서 뭐라고 한 거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반장은커녕 줄반장도 한 번 못해서 죽기 전에 한 번 장짜리 한 번 해볼까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 겸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 번은 꼭 장소리를 듣습니다. 살아서 못 들으면 죽어서라도 듣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뭐라고 합니까? 송장. 그것도 장은 장입니다. 그 왜 그렇게 장자리를 좋아하는지.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김의 삶. 거기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섬기되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한지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억지로 섬기면 그건 종입니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스스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종된 자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그는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복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섬기되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이 문제입니다. 진정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소유, 내 재능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우애하는 것도 주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져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핍박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 갖는 바른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 헬라어로 제운데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불붙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불타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는 기쁨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 다 주고도 또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타는 마음은 감사가 넘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또 열심히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결국은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할아버지도 의사요, 아버지도 의사입니다. 자기까지 3대째 의사인데 할아버지 의사가 손자 의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말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환자가 오거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거라. 의술을 베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라. 또 환자가 오거든 사죄하는 마음으로 돌보거라. 미병일 때, 병이 약했을 때에 그때 돌봤어야 되는데 병이 이처럼 악화되었으니 참으로 죄송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보거라.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혹 내 자식이 빗나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을 것도 없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더욱 섬겨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1997년,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에 제가 워싱턴 DC 에어리아의 교회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50여 개의 교회들이 모은 식량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죽고 배급이 중단된 이후에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곳 책임자가 저에게 그럽니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량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목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식량을 주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뭐 그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저 굶주리는 자들에게 한 10만 불어치 옥수수를 사다가 주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배가 부르도록 먹고, 그리고는 또 뭐 다이어트 한다고 돈 주고 가서 뜁니다. 먹다가 버리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식탐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것,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 하나 줄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도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목사인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간간이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베 신학교를 나와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신학자이면서도 그는 평생 빈민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젊어서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3기가 넘어서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교인들도 고별 예배를 드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남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생각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에 가서 모든 가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손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그리고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병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 그의 병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70이 넘도록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재직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2014년 이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금년 한 해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